시편 90편, 시편 90편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두 절만 오늘은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4절, 15절 두 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으실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90편은 다윗의 시편이 아니라 모세의 시편입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래되지 않아서 그는 물가에 버려지는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지만 우발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는 살인자가 되고 또 도망자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야인이 되어서 이름 없는 한 광야에서 그는 목동으로 그렇게 묻혀서 살아가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가 호렙산에서 받게 됩니다. 그저 희한한 불꽃을 발견하고 도대체 저 산 꼭대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러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그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비록 이름 없는 한 골짜기에서 살고 있는 그냥 한 목동이지만 세계 어느 구석으로도 다 더 깊은 곳으로도 갈 수 있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는 땅이 바로 애굽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결코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냅니다. 마 그것으로 그의 주어진 일이 뭐 한 열흘 안에 끝날 줄 알았지만은 그 길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길이 그렇게 어렵게 되리라고는 아마 그도 그렇게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북쪽 해안도로로의 해안도로 루트를 따라가면 넉넉히 잡아도 열흘 길이면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한두 명이 아닌 아마 수백만 명이 되는 한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끌어내려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그곳에서 지내게 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물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무 말 듣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 인도자, 지도자 모세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죽고 싶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40년 광야 생활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면 이 사람이 차라리 자기의 목숨을 거두어달라고 죽고 싶다고 여기에서 포기하고 싶다고 했겠습니까? 쉽지 않은 길이었음을 우리는 그 대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아프게 흘러가지만 결국 40년을 꽉 채우게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는 요단강 건너편에 서고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처음 보는 땅입니다. 열두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했지만 그 열두 명 가운데 모세는 없었습니다. 애굽 출신이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 사람, 그의 눈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그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아마 40년의 그 수고가 그 땅을 바라보는 순간에 아마 다 해소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평범하고 또 너무나 간단한 한 요구가 그에게 주어졌을 겁니다. 하나님, 저도 저 땅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심플한 대답을 던지십니다. 너는 안 돼. 저는 이 모세의 삶 전체를 이렇게 출생에서부터 그의 마지막 결국 눈앞에 손끝에 닿는 땅을 만지지도 밟지도 못하고 그 사람 혼자 어느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무덤도 없이 생을 마쳐야만 했던 이 기구한 모세의 삶 전체를 바라보면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은 단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가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어요. 아니, 저 땅을 좀 한 1미터라도 밟아보고 죽으면 내 한이 없겠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냉정하게 하라!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들. 그러면서도 모세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결국은 하게 하고 가게 하고 그 임무를 완수하게 하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모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을 살다가 간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그의 삶 전체를 그렇게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다 말이죠. 그가 하고 싶었던 일은 단 한 가지도 허락받지도 못하고 그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억지로 막 코에 끼어서 끌려가듯이 결국은 그 일을 하게끔 하고 무덤도 없이 그저 안개처럼 사라져야만 했던 이 삶, 꼬일 대로 꼬인 삶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좀 바꿔서 그의 삶을 본다면 좀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의 탄생에서부터 그의 죽음까지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일, 이건 탄생부터 죽음까지 계속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yes or no라고 하시지만은 그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면 그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의 인생이 꼬였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이 누구와 함께 꼬였느냐 하는 것. 결국 모세의 삶이 하나님과 꼬인 인생이라고 하면 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은 그러므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결국 오늘 우리가 그의 삶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꼬일 대로 꼬인 삶이라는 그 이야기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잡고자 합니다. 주어진 삶, 꼬일 대로 꼬인 재수없는, 정말 더럽게 재수없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삶, 한센병, 나병, 하루아침에 던져진 저주스러운 이 병, 그 병 때문에 하루아침에 친구를 잃고 가족을 잃고 고향을 잃고 직업을 잃고 쫓겨나서 처절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이 사람, 이 한센인들, 어떻게 보면 참 더러운 인생이 되어버린 이들, 어떻게 삶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단 말입니까? 병 하나 때문에 이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데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무거움과 아픔이 주어지는 이 삶, 믿음과 신앙의 시각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면 모세의 삶은 절대로 단단히 꼬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삶은 결국은 finally 마지막에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 삶처럼 멋진 삶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팠지만, 고통스러웠지만, 견딜 수 없을 만큼 아니 벗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었던 그러한 삶이었지만 그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은혜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인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삶이 비단 어떤 특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나 베드로나 뭐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뭐 그렇죠. 뭐 그러나 저는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뭐 누구는 그리 특별히 살게 하고 그런 고약한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는 우리의 짧은 삶을 다시 한번 그저 우리 손바닥에 올려놓고 다시 한번 더듬더듬 하며 내 어찌 살았나 말이죠. 그래, 내 삶에도 꼬일 때로 꼬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나요? 많았잖아요. 그 모든 그 삶을 주어진 삶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각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권면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떠나고 싶습니다. 이 꼬일 대로 꼬인 삶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삶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은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까? 고스란히 받아들여보자는 것입니다. 고스란히라고 하는 뜻은 전부를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편식하듯이 좋아하는 거 몇 개만 골라서 먹지 않고 그저 다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고스란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참 기가 막힌 일을 갑자기 당하고 인생이 디디디 뱅글뱅글 꼬여도 하나님을 안 믿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리 얘기하면서 그냥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에휴, 참 팔자 더럽네 하면서 그냥 내 팔자려니, 이게 내 팔자려니, 이렇게 된 것이 내 팔자려니 하고 그냥 팔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결국 이겨내더라고요. 꼬인 일을 풀어서 풀어지는 일도 있지만은 꼬인 일을 풀려다가 더 엉키는 일도 많잖아요.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 수 없는 꼬일 대로 꼬여가는 그 삶,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냥 고스란히 받는 것밖에 방법이 뭐 있겠어요? 안 그래요? 나병으로 지금 한센인들이 지금 열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졌는데 그냥 고스란히 받는 거 왜 없잖아요. 선교사가 그들 곁에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아무리 선교사가 뭐 재주가 많다 하더라도 뭐 한국에서 뭐 미국에서 의료팀들을 모시고 가서 그들을 돕는다고 해도 떨어져 나간 열 손가락, 떨어져 나간 열 발가락, 떨어져 나간 코, 툭 하고 빠진 두 눈 어찌 다 회복시켜 주겠어요? 못하지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인 것 외에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내 팔자련이 하지만은 우리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기에, 팔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신 것을 믿기에, 나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은 내가 세운 계획보다 완전하신 것을 믿기에, 그분을 신뢰하기에,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되게 하신 것도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기에, 그것이 내 팔자고 내 운명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로 주어진 삶으로 그저 고스란히 받아들이기에 우리는 그 어떤 무거운 짐도 깊은 아픔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암도 하루아침에 암 걸리셨네요. 와, 귀가 멍해지잖아요. 제가 잘못 듣는 건 아니죠? 미안합니다. 특별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크리스찬은 그것도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믿기에. 할렐루야. 그게 팔자입니까? 그게 운명입니까? 나 환자가 된 게 팔자입니까? 운명입니까? 제게 주어진 사명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와 희망과 비전을 주고 싶습니다. 그건 당신의 벌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죄의 대가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당신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꼬여가시도록 한다면 우리가 비록 나병으로 인하여 한센이 되었지만은 당신의 삶은 멋질 거라고, 놀라울 거라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또 지금 그런 미션 필드에서 우리 한센인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제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분을 향한 내 마음의 신뢰를 내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 거, 그게 믿음 아니에요?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을 고스란히 100% 고스란히, 하나님 이건 좋아요, 오 노 이건 싫어요 라고 가리고 빼고 가리고 빼고 막 내 안에 얽히고 설킨,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내게 주십니까? 노! 하면서 그걸 빼내려고 내 삶에서 뽑아내려놓고 막 별 바동을 다 하는데 그분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저 첫째 날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그 영적 밸런스를 잃지 아니하고 정말 초연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법한 자들 앞에서 그저 고스란히 그 모든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굴욕과 죽임까지 털 깎는 양처럼 고스란히 다 받아내셨잖아요. 요건되고 요건 안 되고 아니라 고스란히 받아내신 초연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잖아요. 그 초연함이 그리스도인의 품이에요.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조그만한 일에만 난리를 해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같은 막 술 먹고 뭐 방탕하고 충격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어떠한 충격적 뉴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기에 고스란히 믿음의 그릇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에게서만 볼 수 있는 품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주어진 삶으로 받아들여질 때 제가 경험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지어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주어진 삶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손에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게 있어요. 오늘 밤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모세의 이야기를 갖고 함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삶을 그렇게 제시받습니다. 애굽으로 가라고. 그는 나는 가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애굽에서 말이죠, 하나님. 내가 노! 내가 그냥 도와주려고 그랬었거들랑요. 근데 어떻게 내가 세게 친 것도 아니었거든요. 살인자? 그건 제 의도하고는 정말 아니었거든요. 저 그 사람 죽일 생각 없었거든요. 그가 말하는 것은 그의 인생이 그렇게 꼬였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애굽에서요. 다시 꼬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그런 삶 리피트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안 가겠다고 하는 뜻은 이 삶으로 I'm so happy. 여기 목동 I'm so happy. I like this place. 아, 애굽 no. 결국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삶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때 내 손에 든 것을 던지라. 그의 지팡이가 슉 하면서 뱀이 됩니다. 잡으라. 꼬리를 잡으니 슉 하면서 그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 지팡이를 손에 꼭 쥐고 가라 그랬어요. 왜요? 노인이니까? 큰일 할 사람인데 애굽 가다가 넘어져서 골 깨질까봐 꼭 이거 이 지팡이 짚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것은 노인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동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의 손에서 떠났던 그 지팡이, 그리고 다시 그의 손에 지어주신 그 지팡이는 목동의 지팡이도 노인의 지팡이도 아닌 여호와의 권능의 지팡이였습니다. 그것을 그의 손에 쥐어주시며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는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빈손으로 어디든지 보내지 아니하고 그의 손에 무엇인가 쥐어주십니다.
제가 필리핀 탈라에서 어제도 어디에서 제가 간증했죠?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한센 마을에서 처음에 6년 전에 거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손바닥만한 마을 안에 우리 나환자들이 16,000명이 사시는데 이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예배당도 없이 거리거리에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한 하우스를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집을 오픈해 주셨어요. 예배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하우스 처치 첫 번째 가정교회가 되었고요. 그 가정교회에서 모이면서 또 그 다음 가정에서 모이면서 일곱, 여덟 개 늘어나면서 한 가정에, 한 가정교회에 열 가정, 이십 가정씩 모이면서 아, 우리에게 예배당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나 예배당을 지을 만한 예산이 전혀 없을 때 로스앤젤레스에 와서 선한 목자 장로교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한 여집사님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셔서 그의 주머니에 10만 불이 있었는데 아이스크림 가게를 판 돈이었었는데 제가 마지막 부흥의 4일째 되는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귀를 막으셨습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순간 제 설교가 들리지 않고 그의 귀가 훅 막히면서 그의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 설교하고 있는 양 목사에게 너가 갖고 있는 돈을 주라고. 그 여집사님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그 돈은 일주일 전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판 돈이고 제가 다음 달에 더 큰 가게를 계약할 때 제가 계약금으로 내야 될 돈인데 그거 드릴 수 없어요. 그 제가 지금 더 많은 큰 가게를 얻으려면 더 돈이 필요한데 저 그거 못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계속 막으시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긴 얘기입니다만은 결국 그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분은 그 돈을 가져왔고 저는 그 돈으로 지금 탈라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여집사님이 받은 축복은 몇 배나 더 컸습니다. 할렐루야. 6월 4일날 제가 뉴욕을 처음 갔었는데요. 이번에 그때 우리 송진희 집사님을 뉴욕에서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 이야기를 얼마나 기쁨이 감격이 넘치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결국 10만 불을 내게 하고 거지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탈라 교회를 또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정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계단까지 올라가서 앉아도 그 교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막 숨이 막힐 정도로 교회가 막 너무 비좁은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늘려야 되겠습니다. 바로 뒤에 지금 예배당보다 두 배나 더 큰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뒤에서 3층에서 교회를 3층으로 올렸는데요. 첫 번째 빌딩을 3층 옥상에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반듯하게 네모 반듯한 그 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땅 주세요, 저 땅 주세요 맨날 침발라놓은 땅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오시는 분만 오시면은 전부 제가 그분들을 그 옥상에 데려가서 저 제가 침발라놓은 땅이거든요. 저 땅 하나님 저한테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오시는 분마다 3층 그 펜스가 있는 그 옥상에서 막 튀기게 기도해 주셨거든요. 주야 주야 하면서 하나님 저 땅 우리 타나 교회 주셔서 예배당 더 확장해서 예배 드리는 데에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꼼짝을 않는 거예요. 안 팔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땅 좀 파세요 파세요 해도 안 팔겠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안 팔겠다는데 언제 그 땅이 우리한테 떨어지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인데 이 내외가 그 땅 주인 내외가 와가지고선 예배를 보는데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아이고 내 설교가 이렇게 감동적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았더니 내 설교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자기 신세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갑자기 무슨 문제가 일어나가지고요 쫄딱 망하게 됐는데 일주일 안으로 그 돈을 갚지 않으면 그 집까지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그 탈라 나 환자 마을에서 그 땅을 일주일 안으로 살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라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그래 와가지고선 제발 좀 사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 이 침발라놓은 땅인데 그냥 똑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참 나쁜 사람이에요. 아유. 왜냐하면요, 아, 왜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나 몰라요. 아유 고마워요. 제가 땅 살게요. 이래야 되는데 글쎄요. 이랬어요 제가. 이 나쁜 마음에. 왜냐하면 아유 고마워요. 그러면 그 값을 줘야 되는 것 같고 한번 값이 내려갈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 이 값이 뚝뚝뚝 떨어지는데요. 오른쪽 긁을 때마다 조금씩 요쪽 더 긁으면 더 내려가는 거예요. 막 이 사람은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빨리 제발 좀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너무 많이 깎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깎았어요. 그래서 그 가격에 사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흥정은 해놨는데 이제 돈을 일주일 안에 지불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말이죠. 어 하나님, 하나님 막 기도했는데 이틀 있다가 아 전화벨이 따르릉 울리는 거예요. 서울에 아 한국에서 걸려왔는데 전남 장흥에서 걸려온 전화예요. 제 친구 목사인데 심천식이라고 장흥에서 걸려온 전화인데 교회가 좀 꽤 커요. 느닷없이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어, 양 목사 나야. 아, 이것처럼 황당한 게 없어요. 나야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제가 갑자기. 어, 근데 반말로 하는 거 보니까 가까이 있는데 막 음색을 막 분간하느라고 이 짧은 머리로 막 이게 무슨 누구지 하는데 아, 나라니까 그래라고 할 수도 없고 하는데 천식이야 그래요. 천식이? 아, 심천식이. 아, 심천식이 그래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 장흥에.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친구 생각이, 오래간만이야. 아니, 근데 어떻게 전화를 했어?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아, 너 생각이 갑자기 나서 막 찾았지. 아, 반갑다. 그런 인사를 하고 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근데 한가 봐. 너 혹시 돈 안 필요하니? 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돈 내게 되게 필요하거든? 그렇지? 돈 필요하지?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자기가 교회에서 이제 15년째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안식년도 갖지 못하고 15년 목회하셨는데 사모님이랑 좀 여행 좀 다녀오시죠 하면서 장로님들이 그냥 돈을 좀 모았대요. 그래서 좀 해외여행도 좀 다녀오시라고 안식년도 안 챙기고 열심히 일하는 목사한테 이제 위로차 그저 한 달간이라도 좀 유럽이든 어디든지 마음껏 다녀오시라고 장로님들이 1,000,000원을 해서 여행 경비를 주면서 한 달이든지 마음껏 좀 바람쐬고 오시라고 그 시골 촌 전남 장흥 장로님들이 1,000,000원을 해서 덜커덕하고 두 손에 쥐어준 거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고마워서 이제 이 강단에서 아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큰 돈을 우리 장로님들이 또 저를 위로한다고 주시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유, 무슨 목사가, 촌 목사가 1,000,000원을 여행 경비로 다 쓰나 말이죠. 야, 이 돈을 어떻게 좀 의미 있게 쓰면 좋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데 갑자기 양, 헌, 갑 이름이 생각이 나더래. 어이? 양, 헌, 내 친구인데. 아, 그러고 나서 가만히. 그래서 제가 걸어가지고 혹시 너 돈 안 필요하니? 그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나 돈 필요해.
그래, 잘 됐다, 야. 구자번호 알려줘. 절끄덕 알려줬더니 그 다음날로 돈 천만 원이 철커덕 하고 떨어지는데 그 땅을 980만 원 주고 샀거든요. 할렐루야. 얼마나 신이 나든지요. 저는 지금 제 손에 하나님이 이렇게 쥐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구걸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어느 한 사람들에게 뭐 전화해서 돈 좀 보내주시지 않을래요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먼저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저는 구걸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손에 쥐어주신 아버지께로부터 온 돈으로 믿습니다. 땅만 사면 뭐해요?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은 교회 늘리는 거, 땅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예배당을 늘려서, 이제 이 비좁은 예배당을 이제 늘려서 많은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데, 이제 두 번째 숙제가, 하나님 이제 철근 살 돈 주셔야죠. 어디 가서 이 돈을 구해오냐면. 아, 근데 또 이번에는 또 인터넷에서 이제 이메일에, 알지도 못하는 이메일 하나가 푹 하고 제 안에, 제 이메일에 뜹니다. 어? 이건 뭐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스팸 아닐까? 할까 말까 하다가 꼭 찍었어요. 슉 하고 창이 열리면서, 야, 한감 목사님. 오, 오, 이거 뭐야? 한 줄 한 줄 읽어가는데요. 막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휴스턴 한인중앙교회. 휴스턴 가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저는 이렇게 미국 다니면서, 여러 다니면서 현재까지 제가 아마 그렇게 큰 교회는 저는 처음 봤을 정도로 큰 교회인데, 이 교회의 수석 부목사 최창원 목사가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매년 선교지에 교회 하나씩 지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저희 교회 38년 된 전통인데, 그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 내려오는데 매년 선교지에 교회 하나 세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 이것이 매년 2월 3월에 결정이 되는 일인데, 작년 9월까지도 이 교회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이재호 목사님이 이 수석 최창원 목사한테 찾아가지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최 목사, 올 한 해가 넘어가면 안 돼. 우리 교회 전통도 깨지고 이 건축 헌금을 안 쓰고 다음 회계로 넘길 수가 없어. 일주일 안으로 찾아라. 응? 그랬대. 일주일 안으로 찾아. 어떻게 뒤지든지 무조건 교회 하나 찾아서 가지고 와. 선교지에 있는 교회야. 미국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일주일 안에 그렇게 이제 하명이 담임 목사한테 떨어진 거예요. 이 최창원 목사가, 네 목사님 하고 자기 데스크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지금 세계 구석구석을 돌아다닐 수도 없고 어디에서 이 교회를 찾냐고, 어디에 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몰라서, 하나님 이거 어떡하지요 하고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아, 갑자기요 눈앞에, 이번에는 양한가비가 아니고 영어로 나병이라는 영어 단어가, leprosy라고 하는 이 단어가 탁 눈에 보이더래요. leprosy. 오케이. 그러고 나서 구글 그 검색 사이트에다가 leprosy 탁 치고 나서 엔터를 치기 전에, 하나님 뭐든 하나 걸리게 해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치고 믿습니다 하고 눈을 딱 떴는데요, 첫 페이지 첫째 줄에 저희 선교의 영어 이름 Asia Leprosy Mission.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그분이 나를 알거나 내 선교의 이름을 알았다면 Full Name을 타이핑해서 엔터 치면 내 사이트와 연결이 되지만,
이 웹상에서 레프러시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치고 첫째 줄에 첫 번째 란에 저희가 걸린다고 하는 건 이건 100만 분의 1도 확률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로또보다 더 힘든 일이 이거일 수도 있습니다. 어깨가 넘는 웹사이트 주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 에이시아 레프러시 미션 클릭. 홈페이지가 떴는데 반짝반짝 urgent한 뭐가 빛납니다. 어? 보니까 제목이 뭐냐면 urgent prayer 하면서 교회 건축하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있는 거야. 어? 건축? 선교지? 클릭. 그리고 나서 저희 웹사이트를 여기저기를 돌아보면서 아, 이 선교 단체 괜찮네? 믿을만 하네? 여러 가지를 이제 몇 군데를 다니면서 아, 참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건축비 보내드릴까요? 그렇게 제일 끝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 후딱 보내주세요. 그런 선교사님 양력과 몇 가지 그 저기 선교에 대한 그 소개서를 제가 보내주시면 그걸 당회에 올리겠습니다. 네. 쳐가지고 보냈어요. 당회에 올렸습니다. 10분 만에 그 다음 주에 저희 어카운트로 수만 불이 촉촉 하고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번째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올해 2월에 헌당 예배를 드려서 지금은 300명이 들어가서 예배를 들어도 헐렁헐렁한 예배당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주시는 거 생각지 않았던 그러한 장흥교회 헌금이라든지 휴스턴 중앙교회의 헌금은 그것은 하나님만이 까마귀처럼 갖다 물어다 주시는 오병이어처럼 갖다가 손에 쥐어주시며 하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라. 간증 하나만 더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괜찮죠? 제가 미얀마 들어가서 작년부터 미얀마의 그 나환자들을 이제 제가 그들을 만나면서 아, 그곳에도 그들을 위한 그러한 터전을 좀 마련하고 싶다. 정말 군용 트럭에 그냥 쓰레기처럼 주워가지고 양건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그 사람들, 양성 환자로 그냥 치료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그 미얀마 나환자 그 가족들, 어디에도 갈 수 없는 버려진 그들을 위한 그러한 정착촌, 그러한 마을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믿음으로 제가 미얀마 목회자인 아담 목사에게 제가 세 번째 방문했을 때 그게 작년 9월인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제 미얀마 사역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 에이시아 레프러시 미션에 미얀마 미션을 위한 어떤 펀드가 없다. 그냥 내가 이렇게 방문해서 돌봐주는 작은 미션은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지만 그런 큰 프로젝트를 감당할 만한 펀드는 아직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한번 도전하고 싶다. 그 3천 명 가족들이 있는 미얀마 나환자 그 촌 거의 100% 불교 신자들만 사는 그 마을 안에 미얀마에서는 최초로 세워지는 기독교 한세 마을을 꿈꾸면서 아담, 매한청 안에 부지를 좀 알아봐줘. 크면 클수록 좋아. 10만 평이든 20만 평이든 제가 계산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1월 달에 소식이 왔어요. 그 미얀마 목사 아담한테 목사님 땅 찾았어요. 매한청에서 땅 찾았어요. 크지는 않지만 그러나 작지도 않아요. 5헥타르인데 괜찮아요. 값도 아주 괜찮아요. 아 그래?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5월에 갈게 그랬어요. 뭐 선교 소식을 통해서 뭐 들으셨겠지만은 5월이라고 말한 건 이제 제 아내가 그 이제 지금 필리핀에서 대학원에서 영어를 좀 가르치는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 대학에서 총장이 저 사람한테 미얀마 양곤에 있는 대학에 가서 이번 여름 썸머 그 인텐시브로 2주간 그 양곤 대학생들한테 좀 영어 강의를 하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하고 5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이미 그 세팅이 된 날짜가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양곤 대학에 갈 때 같이 가려고 5월에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답신이 왔어요. 5월까지는 못 기다린답니다. 안 판답니다. 5월에 오면 안 판답니다. 굉장히 급하답니다. 3월까지는 기다리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3월에 가마.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땅을 사야 되겠는데 그런데 돈을 헌금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돈을 두둑히 넣고 이제 양곤을 향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제가 지금도 그 웹사이트에 넣었지만 잊지 못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설교를 제가 웹사이트에 비행기 안에서 그 설교를 썼고 그것은 그냥 설교가 아니라 정말 어떤 그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타고 5시간 타고 양곤까지 갈 동안에 기내에서 아주 스트롱하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받아 적듯이 해서 그 설교를 하고선 양곤에 도착해서 호텔에서 그냥 웹사이트에 띄우고 매한청을 찾아갔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때 기내에서 받은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너를 위하여 귀한 땅을 예비해 놓았다. 그 땅을 앞으로 내가 너에게 줄 텐데 그 땅 이름은 고센이라 하라. 그래서 제가 이미 이름까지 정해놓고 기억나세요?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매한청 땅을 보기 전에 저는 하나님이 제게 고센이라고 한 땅을 고센이라 이름 붙여지는 예비된 약속의 땅을 우리 미얀마 한센들을 위해서 주실 거라고 확신을 갖고 이제 그 땅을 찾기 위해서 갑니다. 저는 그 땅이 아담이 찾아놓은 땅인 줄 그렇게 확신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갔는데 정말 눈에 보기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숲도 많고 아름다운데 저를 끌고 언덕 한 언덕으로 가더니 저 내려다보세요. 와우, 그림 같은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 호수가 주인 건데요. 그것도 가져가라는 거예요. 땅 플러스 호수까지 묶어서 판다는 거예요. 와우. 그런데 참 희한하죠. 왜 그런 생각이 저한테 털커덕 떨어졌는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 번뜩 머리에 떠오른 게 뭐냐면 너무 그 땅이 좋아 보였지만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저 땅을 바라볼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 멸망하기 전이라 그의 눈에는 에덴처럼 아름다운 땅이었다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흥분이 갑자기 슉 하고 가라앉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 아닌가요? 이 땅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아닌가요? 그렇다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하고 같이 갔던 네 명의 목회자들을 저리 좀 밀게 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싶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제가 그 땅을 천천히 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이 아니신가요? 결국 제 마음에 아니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닫고 주인을 불러서 미안합니다. 제가 이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안 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놀란 사람은요, 주인이 아니라 이 미얀마 목사예요. 사야 돼요. 왜 그래요? 하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값도 싸고 이 좋은 땅인데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왜 그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 아니래요. 안 살 겁니다. No, please, Pastor Joshua, we should get this. 치파되는 거예요. 안 산다고 하니까 주인이요, 비싸서 그래요? 하면서 값을 푹푹푹푹 깎아줘요. 그래서 값하고 상관없어요. 미안합니다. 이 땅을 제가 사지 않겠습니다. 결국 결렬되고 말았어요, 거래가.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양곤으로 돌아갑시다. 결국 제 여행은 이제 헛걸음이 될 판이거든요. 양곤으로 내려오기 전에 거기에 아주 조그만한 뭐 주먹만한 구멍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날씨는 43도, 44도가 올라가는 지글지글지글 타는 오후. 찬물이라도 먹고 양곤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가게에 앉았습니다. 차 타기 전에. 그리고 다 물 한 잔씩을 넣고 이제 먹는데 저를 비롯해서 함께 갔던 미얀마 목사 네 사람이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정말 풀이 팍 죽은 소금에 푹 절어진 배추 잎사귀처럼 어깨들이 축축 처진 채 그냥 맛없는 물맛 마시듯이 그냥 허작허작 물을 마십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이 그 주인의 눈에는 좀 이상했나 봐요. 물을 갖다 놓은 주인이 내가 봤더니 옆에 이렇게 팔짱을 끼고 우리를 좀 미끄럼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무슨 일 있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제가 미얀마 말을 모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표정이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이제 자기들끼리 미얀마 말이니까 뭐 티티한 표정으로 자기들 말로 뭐라고 하는데 눈치껏 감이 잽혀요. 뭐 땅도 좋은데 뭐 안 산다 하네요. 뭐 하면서 그런 것 같아. 그거 참 이상해요. 왜 안 살려고 그러는지 뭐 좀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저를 향해서 저는 이 마을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질문 하나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그때부터 통역을 했습니다. 왜 당신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왜 우리 마을에 땅을, 큰 땅을 잡으려고 합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들 크리스찬이라고 들었는데 교회 세우려고 합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저한테 묻는 질문이에요. 왜 땅이 한두 평도 아니고 덩치 큰 땅을 푹푹 사려고 합니까? 투자하려고 합니까? 교회 지으려고 합니까? 왜 살려고 합니까? 그게 제가 그 말 끝에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예, 제가 땅을 여기에 얻고자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는 그 한센 선교 이야기를 약간 배경 설명으로 얘기하면서 제가 여기 지금 몇 개월째 매안청을 드나들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우리 한센인들 뿐만 아니라 그 한센인들의 자녀들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것을 보고 제가 여기에 땅을 얻게 된다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희망이 되어지고 싶고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고 도전이 주고 싶고 그들에게 꿈을 좀 심어주고 싶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커뮤니티 디벨롭먼트하고 아이들을 위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싶다 그랬어요. 이 말이 그에게 감동을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이제 정식적으로 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이름은 민킨이라고 합니다. 제 어머니는 나환자였고 부잣집 딸이셨는데 나환자 나병에 얻으면서 집에서 고향에서 쫓겨나서 거리에서 살다가 구걸하면서 살다가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저희 아버지도 같은 거리에서 구걸하던 나환자였습니다. 제 아버지도 제 어머니도 두 분 다 나환자였고 너무너무 가난했지만 저는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에 한이 되어서 공부하고 싶었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제 공부 뒷바라지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한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내 아들 둘이 있는데 그들은 대학까지 졸업을 했고 지금은 양곤에서 컴퓨터 계통의 회사에서 큰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내 아이들은 다 컸지만 이 마을에 있는 저 어린아이들, 우리 나환자 자녀들,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부탁을 해야 하는데 당신이 와서 우리 아이들의 희망이 되어준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약속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마을 매안청에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의 희망이 되어주겠습니까?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약속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제 땅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물 먹다 말고 옆에 있던 목사들이 거의 체할 뻔했잖아요. 땅 준다는 말에 너무 놀래가지고 네? 뭐라고요? 제 땅을 드리겠다고요. 아, 정말 놀라웠어요. 다시 한번 저에게 약속했어요. 저에게 땅을 주신다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희망을 그 땅에 심겠습니다. 제가 약속했습니다. 제가 제 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린 타이틀 땅입니다. 제가 내 모든 명의 이전을 합법적으로 당신들에게 넘겨주겠습니다. 가실까요? 첫 번째 땅은요, 그 매안청 한센 센터 있죠. 그 130명 나환자들이 있는 거기서부터 차로 한 15분 들어가는 깊은 데였지만, 그러나 그렇게 나쁜 땅은 아니었습니다. 호수도 있고. 근데 저도 그 정도 있는 땅인 줄 알고, 저희는 이제 날씨가 너무너무 더우니까 이제 차를 타고 가려고 차문을 드르륵 여니까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차 타실 거 없어요. 그냥 걸어가도 돼요. 네? 예, 따라오세요. 5분이나 걸었을까요? 한센 센터가 있고 바로 담 옆에 붙어 있는 게 매안청 초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센인 자녀들 거기에 600명이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가게는 바로 한센 센터 건너편에 있고 그래서 저희는 걸어서 학교 뒷담으로 해서 여기다 세워놓고 저한테 말합니다. 저 왼쪽에 망고나무 보이십니까? 그래요. 저도 손 저기 끝에 있는 사람 망고나무요? 그랬더니 예. 네네. 그래도 이 사람이 또 저기 끝에 저 코코넛 트리 야자나무 보이세요? 네. 저기 있는 거요? 네. 저기서부터 다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끝이 안 보여요. 여기서는 박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으신 하나님께서 돈 한 푼 저희가 지불하지 아니하고 거기가 고센이었던 겁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비행기 타고 올 때 내가 너에게 예비한 땅을 주리라 한 땅이 바로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이었던 것입니다. 저를 데리고 조금만 더 이리 와보세요 하고 한 100m 정도 갔을까? 저기 보세요. 와! 거기가 호수가 있는 거예요.
있다가요, 고기를 문자 갖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양을 담아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고기는요, 매한창에는 3,000위원한데요, 1년 내내 무시하는 걸 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와!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오병이었기 때문에 제가 약속했어요. 이제 거기다 고기 가다 붕덕붕덕 빠뜨려서 이따만한 거 만들어가지고, 매한창 사람들 언제든지 원하면 와서 그 생선 갖다 먹게 할 겁니다. 먹을 때마다 예수 이름에 걸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요, 너무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바로 그 자리에서 듣게 됩니다. 민킨이 하는 얘기가, 오늘 아까 보신 땅 있죠? 그러니까 이 미얀마 목사들도 매한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던 사실을 민킨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땅 안사기 참 잘하신 거예요. 왜요? 2년 전에 그 땅에 집이 한 30채가 있었는데 콜레라 있죠? 전염병에 걸려서 그 30채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저주받은 땅으로 그 동네 사람이 완전히 버린 땅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땅이기 때문에 30가정이 다 이 콜레라로 죽어버린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급해가지고 값이 나온 값도 쌌지만 안 산다고 하니까 그 값이 막 훅훅 내려갔던 거예요. 제가 그 땅을 샀으면은요, 거기다 무슨 건물을 져도 매한청 사람은 발자국 한 발자국 들여놓지 않을 땅이었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너 이 땅 사면 안 돼. 너 이 땅 사면 안 돼. 예, 하나님 안 살게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은 이 땅이야 하시며 우리를 민킨 땅으로 데려가서 그 줄 긋고 저기서부터 저거 다 가져가라. 이번에 아내와 함께 갔을 때 그 땅을 함께 보면서 그 민킨 형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500불, 미화로 500불을 빡빡한 팅팅 소리 나는 그것을 카드에 따 해가지고 팔진 않았지만 제가 감사의 마음을 그분에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렸습니다. 와, 결국 실패했잖아요. 안 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아이들도 아니잖아요. 자기 마을의 아이들, 자기 어렸을 때 그 한이 되었던 걸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드린 건데 왜 내가 그걸 받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불교 신자였지만 사실 제 아버지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나는 지금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제 아버지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은 갖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믿음이 없지만 저는 기꺼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낸 땅이니까 이 돈을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 받았어요. 내려오는 길에 아담 목사가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좋은 선물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두 아들이 양곤에서 지금 큰 회사를 다니는데 이 아버지는 셀폰이 없습니다. 이 매안청은 양곤에서부터 2시간 떨어진 아주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시설이 있으면 이 셀폰을 이 민킨에게 선물하면 언제든지 아들하고 통화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물하면 한 350불 정도 되는데 그걸 하면 어떨까요? 너무 굿 아이디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한 3주 전에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그걸 줬더니 민킨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셀폰을 이렇게 들고 아담은 옆에 이렇게 하고 아주 입이 이만큼 찢어져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찍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매한청에서 시그널이 안 터진다는 거. 근데 터질 날이 있겠지. 그런데 이걸 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끝냅니다. 주어지는 삶, 고스란히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지 않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손에 쥐어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길을 열어가며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보라고, 너 생각으로 교회 건축했느냐고, 너 생각으로 매한청에 5헥타르 넘는 그 호수가 낀 땅을 네가 가졌느냐 그 말이에요. 넣고 갔던 돈 쓰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기름진 땅을 저희들은 그렇게 도네이션을 받아서 이제 저희는 그 땅에 한센센터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오는 9월에 저는 다시 매한청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저는 이번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크게 세 가지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첫날 설교가 뭐였었냐면 오병이어 역사의 그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매우 중대한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좀 제가 좀 뽑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도 갈래?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이 걸림이 되느냐? 저 사람들처럼 등 돌리고 내게서 떠나갈래? 갈래? 이 질문. 성경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예수를 따라다니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는이라 하는 이 말씀에 미친 거 아니야? 자기 살을 먹어 자기 피를 마시라고? It's so hard to understand. 그리고 다 떠나서 짐 싸가지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도 갈래?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갈릴리 호수를 가다가 풍랑과 성난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잠자는 예수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며 결국 그걸 통해서 제자들이 깡다고 믿음을 갖도록 어떤 죽음 앞에서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떨지 않는 쫄지 않는 깡다고 믿음을 갖고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모습. 오늘은 주어진 삶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삶을 얘기하며 저는 꼬일 대로 꼬인 삶, 결국은 어떻게 이 모습을 보면 모세에게서 그의 선택권을 다 뽑아버린 삶이잖아요. 그가 하고자 하는 것 다 허락하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것만 그에게 하도록 강요하셨던 삶, 주어진 삶. 모세에게는 선택권이 없은 거예요. 그냥 주어진 삶이에요.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저 아시아로 소아시아로 가서 선교하고 싶습니다. 아니야, 거기 가지 마. 마게도니아로 가. 예. 그에게 선택권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삶만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주의 부르심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며 순교도 죽음도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세 단계까지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불러드리는 단계예요. 축복을 주시는 단계. 오병의 역사라고 하는 축복을 맛보게 하는 단계예요. 이건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이 신앙에 이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 속에 축복, 오병이어 축복만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어느 정도 신학이 좀 여물어지면, 단단해지면 좀 어려운 티칭이 와요. 어려운 진리가 와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기 되게 힘드네 이거. 이 얘기가 저절로 나옵니다. 아 뭐 하나님 믿으면 뭐 일도 잘 되고 막 병도 낫고 한다더니 아 뭐 교회 가봤더니 뭐 하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뭐 아직 말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아 정말 어려워서 아이 어려서 못 하게 하나 둘 빠져나갑니다. 교회 왔다가 등 돌리고 갑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도 가는데 너희도 힘드냐 그 말이에요. 너희도 나 따라오는 게 그리 힘드냐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리도 힘드냐 그 말이에요. 그래 너희도 갈래. 그럼 신앙이 좀 여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하나님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래 너 나 따라올 거야. 예.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리 와.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깡다고 믿음을 갖게 하는 훈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깡다고 믿음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난도 오고 풍랑도 일고 막 어려운 그러한 죽을 고비까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럴 때 주님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죽게 되었는데 원망하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깡다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붙들 때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단계 여기 이르게 되면 그 깡다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여기까지 딱 오면 그래 너의 믿음이 이제 정말 깡다고 있는 믿음이 되었구나. 너의 삶을 나에게 바칠 수 있어. 너의 시간, 너의 삶,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고백하며 너의 삶, 너의 시간, 너의 가진, 너의 생명 모든 건 나한테 줄 수 있어? 네, 주님. 내 가진 모든 것 주의 것이고 내 생명도 내 삶 모두 주 앞에 드립니다. Thank you. 세 번째 단계, 이 고백 다 주의 것입니다. 고맙다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뺏어가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유권이에요. 선택권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말 그대로 둘로스, 종이 된 거예요. 그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그분 것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분이 주어주시는 삶대로 고스란히 받고 가는 삶 외에 우리에게 있는 건 없어요. 모세처럼, 바울처럼. 이때 주님이 모세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많은 주의 제자들과 같이 이제 주어진 삶은 어떤 삶인다도 살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들을 파송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당신의 종들과 나는 우리 몬트리올 연합교회 혹은 모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초보 단계에서 초보 단계에 머물면서 조그만한 일에 뭐 아파도 교회 안 나가고 무슨 일에서 안 나가고 후딱후딱 등 돌렸다 뺐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변함없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난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하드 트레이닝에도 다 순복하면서 결국 강한 깡다구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키프하며 그렇게 만들어가며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 모든 자유과 선택권을 다 가져가셔도 나는 당신의 것이니까. 그리고 주어진 삶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냥 받아들여 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당신의 것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그렇게 나간 자들과 함께 살다 보면 목사님도 나병 걸리지 않겠어요? 걸리겠죠. 두렵지 않아요? 네, 두렵지 않아요. 괜히 믿음이라 그랬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아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내 앞에서 제가 지금 36주년입니다. 결혼 생활한 지. 올해로 36주년입니다. 손자가 둘이 있습니다. 36년 동안 아내와 살면서 제가 지금 거짓말하겠습니까? 36년 동안 제가 지금까지 버리지 않는 습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이걸 거짓말로 안다면 제 아내가 저를 욕할 겁니다. 저 위에서 참 뻔뻔스럽게 얘기 잘하네 할 겁니다. 아마 오늘 제가 이 거짓말하면 오늘 저하고 잠 안 잘걸요. 저는 지금도 놓지 못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집 떠날 때 꼭 한번 제가 뒤를 돌아보는 습관을 꼭 갖습니다. 그리고 집 떠나기 전 10분 전에는 항상 제 책상을 반듯하게 정리하고 떠납니다. 볼펜 하나 이렇게 삐딱해 있으면 이렇게 바스러니 놓고 떠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방정맞은 생각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 습관이 벗으려고 해도 벗어지지 않는 이 어떤 굴레와 같은 이 마음. 문 열고 나가기 전에 한번 집을 돌아보며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항상 어떤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번에도 미얀마 그 친 스테이트를 올라가면서 제가 마지막 편지에 그랬잖아요. 올라가고자 하는데 소식이 없으면 친 스테이트로 올라간 줄 아십시오. 그때 제가 제 아내한테도 했는데 아내한테서 딸한테서 이메일이 슉슉슉슉 총알처럼 날아옵니다. 제 딸에게 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빠. 아빠는 아빠이기 이전에, 내 아빠이기 이전에 이제 우리 아이의 할아버지예요. 아빠 플리즈, 그렇게 dangerous한 플레이스에 안 갈 수 없어요 하는 거예요. 아빠 잃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의 할아버지 기억해 주세요. 플리즈. 그냥 딸로서 가족으로서 염려하는 거예요. 제발 그 위험한 땅에 가지 말라고. 그러다가 체포돼서 무슨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없어지지 않아요 라고 하는 딸의 편지를 받고 한참 울었지만 그러나 저는 그 길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집 떠날 때 그런 마음으로 떠났기 때문에. 미얀마 행을 탈 때도 저는 그렇게 한번 뒤돌아보며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길로 알고 떠났기 때문에 설령 중간에 딸아이에게서 아빠, 할아버지잖아요. 우리 아이들 할아버지 좀 오래 되어주셔야 되잖아요. 플리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저는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션회가 돼서 날마다 부르는 찬송이 아까 그 부르는 찬송이 이제 내 찬송이 됐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이 길을 가겠습니다. 마지막 그날에 우리 주님이 나를 맞이해 주실 때 우리 아이들에게는 참 나쁜 아빠였고 우리 아내에게는 참 나쁜 남편이었지만 어려운 대로만 끌고 다니는 남편이지만 나는 그냥 주어진 삶으로 살아가기로 약속했고 그냥 그 모든 삶을 고스란히 받기로 했으니까 그 먼 땅 한 골짜기에서 혹 죽더라도 그건 죽음이 아니라 주님의 편에서는 마지막 그곳에서 나를 맞이해 주실 그분이 계시기에, 그리고 우리 그곳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이것이 제 설교에 그냥 함께 나누고 싶었던 3일 동안의 이틀 동안의 이야기였습니다. 주어진 삶 그냥 고스란히 받아보자고요. 믿음으로. 아멘.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분을 신뢰하며 아버지를 트러스트하며 그분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그분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완전하신 것을 믿기에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맡기고 주시는 삶대로 가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에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서 감사했었습니다. 주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깊으신 계획들을 꼼꼼히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원하셨고 우리는 어떠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주신 그 삶을 어떻게 채워가야 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의 종들로 불러주신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얼마나 아프든 얼마나 고통스럽든 얼마나 무겁든지 한센인들만큼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하며 그저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모두를 고스란히 받으며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더 높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을 하늘에 미랄되어 가기를 소원하며 따라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주의 전에서 머리를 숙인 이들 그의 삶을 저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들의 중심이 이 시간에 있게 하셔서 이 시간 이후 이제 저들의 삶, 저들의 시간, 저들의 그 어떤 것도 그들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